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6절 지난번 마지막 그 구절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값을 상징하고 다 갚는다 하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런데 죄를 갚을 수는 없죠. 죄값을 이제 그 우리가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즉 죄값을 없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듯이 단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갚아서도 아니고 갚는 신용만 해서도 안 되고 정말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서는 그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없게 하는 길, 죄가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제가 어떤 분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캐톨릭 교회를 이제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냐, 나는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마침 그날 그 사람하고 저하고 그 골프를 치러 갔다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골프장에 갔을 때 그 사람은 그 어떤 할인 카드를 제출해서 25% 할인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 할인 카드가 이미 익스파이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끝난 것을 알고도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냥 일일이 다 체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그거를 이용해서 그 25% 할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비싼 그 골프장도 아니었는데 또 할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그런 그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다 그러냐, 난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마치 적반하장하는 것처럼 저에게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 뭐 살인하는 죄나 도둑질하는 죄나 아니면 무슨 간음하는 죄나 그런 죄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날 그 사람이 그 거기 골프장 직원을 속이고 또는 그 골프장 직원은 알고도 그렇게 해줬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스스로를 속인 것 자체가 벌써 죄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간음의 죄가 꼭 어떤 여자와 즉 자기 부인이 아닌 어떤 여자와 육체적인 접촉을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만을 가늠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그냥 음욕을 품고 그 illegitimate한, 그러니까 옳지 않은 그런 욕망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이미 가늠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죄라는 겁니다. 가늠을 한 것과 다름없으니까 가늠의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것은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형제를 뭐라고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보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노골적이고 추악한 거죠. 가늠하는 죄. 근데 형제를 형제를 향해서 노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는 것도 당연히 죄죠. 이미 익스파이어가 된 것을, 유효기간이 끝난 그 할인 카드를 이렇게 싹 보여주고 할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미 탐욕의 죄지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25%에 그 해당하는 돈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 그 훔치는 죄지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우겨대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죄죠. 수많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개념,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은 죄가 없다 이렇게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저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설교를 하시던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태도와 아주 같은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 행위, 율법의 행위를 어기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죄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더 깊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과연 마음에는 없이 겉으로의 행위로만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정말 자기 그 남들이 알던 모르던 그 익스파이어 된 그 런 카드를 가지고 그 폐병 뭐죠? 그 폐렴 그 서포트 한다는 그 골프장 디스카운트 카드를 가지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실제로 자기 부인 이외에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외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죠.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굳이 하나님의 계명을 들먹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아도 그런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인간형이, 인간상이 그런 정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간을 하거나 간음을 할 사람이 흔하지 않죠. 그걸 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럴 정도로 정말 악한 사람은 흔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탕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면, 기회가 된다면, 또는 그 상대방이 허락한다면, 그 비밀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음탕한 또는 그 간음의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남자인 어떤 그런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부인이나 여러분들의 딸을 어떤 밀폐된 공간에 그 친구하고 단둘이만 있게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음흉한 생각과 음탕한 생각과 그런 비도덕적 그,긴 그런 성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법이 무서워서 간음이나 강간을 하지 않을지 몰라도 기회만 된다면 비밀만 지켜진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실제로 간음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비밀만 지켜진다면 하나님이 모를 수만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어떤 행위로 법이 있기 때문에 또는 무서운 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겁이 나서 또는 남의 이목이 겁이 나서 안 하는 마지못해서 그걸 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이 아닌 마음을 가지는 게 죄예요.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거죠. 정말 아무리 작은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만 싫어하고 미워해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죄예요. 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건 하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조금이라도 싫어하고 누구를 조금이라도 혐오하고 누구를 조금이라도 배격하고 왕따시키고 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 것도 죄입니다. expire 된 그런 할인 카드를 속여가지고 25% 그게 몇 불, 5불, 10불이더라도 그거를 할인받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죄죠. 그래서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가? 그거에 따라서 죄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냐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과 같은 마음이냐 아니냐가 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기준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렇게 펄펄 뛸 사람은 이 세상에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죄를 범했어요. 다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행함으로써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내가 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용서받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증폭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여자를 음욕을 가지고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의 죄를 지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의 죄를 지었느니라, 형제에게 라가라고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다 죄를 지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남김없이 다 해결하지 않으면 재판관에게 넘겨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를 당연히 가르쳐 주시겠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그 Pentecost, the day of Pentecost, 그러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죠. 당신들이 그렇게 죽인 그 사람이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죠.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근원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에 근원적인 죄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이 죄를 짓고 손이 죄를 짓게 하고 눈이 죄를 짓게 한다고 했는데, 눈과 손이 죄를 짓게 할 수 있어요? 손이 그 자체가 무슨 생각을 해서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뇌,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뇌가 그 마음을 따라서 명령을 함으로써 움직임으로써 손은 죄를 실행하는 거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죄의 마음이 생겨서 그것이 뇌를 움직이고 뇌가 우리 눈을 명령해서 여성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는 것이죠. 따라서 손과 눈은 죄의 근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근원이 아니라 죄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그 사람에게 들어온 즉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그 사람 안에서 점점 무르익어서 이제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이르게, 사망 즉 죽음에, 즉 지옥 형벌을 받게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가장 근원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탐욕, 욕망.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뭐라고요? 손이나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우리 죄의 원인이고 죄의 근원입니다. 손이나 눈은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아니라 그 욕망을 상징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인 욕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즉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빼어내버리라. 그 욕망이 너를, 어떤 욕망, 어떤 차를 갖고 싶은 욕망, 어떤 좋은 집을 갖고 싶은 욕망, 더 좋은 잡을 갖고 싶은 욕망,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더 예뻐지고 싶은 욕망,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 어떤 욕망이든지 그 욕망 때문에 죄를 짓게 되거든 그 욕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어내버리라. 눈을 빼어내버리듯이 가차없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눈을 빼어내버리듯이 우리 마음에서 그 욕망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욕망과 싸워서 그 욕망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쇼 무대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욕망을 흔히 끼라고 하죠. 그런 끼가 있는 사람들은 막 그 무대에 서고 싶어서 뭐 어쩔 줄 모르는. 뭐 요즘에 그런 아이돌 스타들이 되고 싶어서 막 그 무대에서 그 현란한 조명을 받으면서 막 대중들의 환호와 대중들의 그 갈채 속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유튜브에 그런 그 자신의 그런 것들을 막 올려놓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혼 부부인지 그냥 하여튼 얼마나 된 부부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위험한 그런 곳을 쫓아다니면서 그 셀카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몇십 층짜리 꼭대기 옥상 그 첨탑 옆에 좁은 길에 둘이 서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유튜브 뷰스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럼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면 거기서 또 이렇게 뭡니까 수익이 생기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저기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데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희화화시키고 웃기게 그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마치 서양 사람들 그 유튜브를 주로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 웃음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뷰수를 높이려고 하고 결국 popularity 그러니까 더 인기 좋고 더 많은 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욕망이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심지어 그 신혼부와 같이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까? 그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 욕망을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리지 않는 한,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지 않는 한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야드가 있죠. 봄에 그 야드에 그런 위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미시시피 살 때 한 번은 꼭 우리 그 한국에서 말하는 질경이 같이 생긴 그 풀이 온 그 우리 앞마당을 그냥 거의 가득 채웠어요. 갑자기 그게 한 1, 2년 사이에 우리 새를 살았는데 그때는 뭐 제가 학생이고 또 어차피 이렇게 설교 준비나 이런 걸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니까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걸 뽑았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뿌리는 남겨놓고 위만 이렇게 칼로 그 나물 도려내듯이 도려내면 다음에 여지없이 또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 뿌리를 뽑아내야 돼. 그 뿌리를 뽑아내고 거기에 라운드업 같은 그 뿌리를 아예 죽이는 약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없어져요. 즉 뿌리를 죽여야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뭐냐면 그 뿌리를 없애야 됩니다. 죄의 그 뿌리가 되는 욕망을 우리 마음속에서 그 우리 야드와 같은 우리 마음에서 뽑아내버려야 된다. 어느 정도로 뽑아내야 된다? 마치 내 눈이 그거라면 내 눈을 내 머리 그 얼굴 안에서 뽑아내버리듯이 그 정도의 각오로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뽑아내는 거야.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저는 얼마 전에 췌장암 수술을 앞두고도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 당신 담배 끊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췌장암 수술을 앞두고도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것도 몰래 부인 몰래. 그 안 피운 척하고 안필적하면 뭐예요? 자, 결국 그 피해는 자기 몸에 가는 것인데. 그 담배 피우는 분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뭐냐 보면은, 아, 이번 한 대만 더 피고, 오늘만 한 번 더 피고, 내일부터. 그 담배 피우고자 하는 욕망을 탁 끊어내버려야 되는데, 정말 그 이를 악물고, 내가 여기서 담배를 한 대 더 피면 정말 죽는다. 또는 내 부인에게 정말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 아니면 내 어린 아이에게 폐렴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를 악물고 딱 그 근원을 차단해버려야 되는데,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평생 피우는 거. 평생 피우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얘기하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네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네 눈을 뽑아내 버리듯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욕망을 없애라. 그렇게 정말 그레이스를 가지고, 정말 그 백절불굴의 그런 불굴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죄라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몸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죽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것도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이겨내고 그걸 참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편안한 전기 의자에 앉아서 순간적으로 탁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죽는 그런 죽음으로도 안 됐던 거예요. 그냥 아,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말로는 안 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근원인 그 욕망과 싸울 때는 이 정도로 싸워야 돼. 만약에 내 손이 그런 자꾸 그런 도둑질을 하고 자꾸 다른 도박을 하고 그러면 잘라내버리는 심정으로, 손을 잘라내버리는 심정으로 그 도박에 대한 도둑질에 대한 마음을 없애버려야 된다. 죄와의 싸움은 그렇게 처절한 것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은 요즘 현대 여성분들은 평생이 다이어트라고 누군가 그러던데, 평생 다이어트. 왜 평생 다이어트 합니까? 아, 다이어트해서 성공하면은 되지. 우리 막내 아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막내 아들이 지난 여름에 애니얼 체크업을 가서 의사 선생님이 혈압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살을 빼야 된다. 그날부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70파운드를 뺐어요. 두 달 만에, 여름방학 동안에. 230파운드에서 160파운드로 줄었어요. 무섭게 해야 됩니다. 다른 가족들은 옆에서 맛있는 거 먹죠. 먹던 대로 먹죠. 쌀도 먹고, 그러니까 쌀밥도 먹고, 뭐 김치찌개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그 우리 애는, 그 작은 애는 안 먹었어요.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그 좋아하는 초콜릿이며 뭐 이런 단 것도, 아이스크림도 다 끊고.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살을 빼야겠다 그러면 먹고 싶은, 먹고자 하는 그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죽인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때 죽는다는 표현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죽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욕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죽은 사람이 그런 욕망을 느낄 리가 없잖아요. 그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오른손이 나를 죄짓게 하거든 그걸 찍어내버려, 도끼로 칼로 찍어내버리듯이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욕망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독하게 할 수 있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그날 갔는데 혈압이 체크를 했는데 160 막 이렇게 나왔어요. 놀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센스티브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병원의 그런 환경 이런 데서 이렇게 높게, 집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 병원에 오면 그렇게 높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아직 그런 경험이 없고 하니까 또 놀랜다다가 또 의사 선생님이 살을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되, 죄를 짓게 하는 그 욕망과 싸우되 그렇게까지 싸울 수 있느냐,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야겠다, 나는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가야겠다, 그러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소망이다, 그러면 죄와 싸우는 겁니다. 누가 나를 죄짓게 한다? 그 사람하고 두 번 다시 보지도 않죠. 나를 죄로 끌고 한다? 그 사람하고 다시 한번 다시 만날 일도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어렵게 우리 개척 교회를 하고 있지만, 개척을,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하고 있지만, 만약에 누가 나한테, 그래 너한테 100명의 성도를 줄 테니까 나한테 절을 해라, 안 합니다. 너한테 무슨 뭐 1000명짜리 교회를 가서 일을 해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 담임 목사를 하도록 해줄 테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가르쳐라, 성경이 아닌 내가 말하는 걸 가르쳐라, 안 합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내 목적은 200명짜리 1000명짜리 교회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200명짜리 교회, 1000명짜리 교회하고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 죄인이고 정말 구제불능한 그런 죄인, 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을 누구 하든, 두 명을 누구 하든, 세 명을 구원할 수 있든, 네 명을 구원할 수 있든, 설사 단 한 명도 아니고 나 자신, 나 혼자, 나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을 포기할 수 없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그 자기가 스스로 고생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돈 몇 푼 후원 받고 그런 것과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사도 바울은 검사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검사였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에서, 석학 밑에서 수학을 하고 그 검사와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다마색으로 가서 탁 다메색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냥 기세가 등등해서 차러를 가지고 그 영장을 가지고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진짜 그 성경 원어가 거의 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이나 눈이 그런 어떤 욕망이 너희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과 싸우되 정말 죽기까지 싸워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옥에 가지 않겠다는 그 굳은 결심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아빠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마이마이를 사줬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이마이라고 하는 그 휴대용 카세트가 처음 났어요. 그 소니의 워크맨을 이렇게 이 뒤이어서 삼성 마이마이가 처음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제가 저한테 있던 게 8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 당시 쌀 한 가마니 값이 8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25만 원, 30만 원 되는 그런 고가의 물건이었는데 저는 그 영어 테이프를 듣기 위해서 들어야 돼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 정말 없는 살림에 그걸 마련해 주셨죠. 근데 저는 그 마이마이를 마르고 닳도록 썼습니다. 성문 종합영어 카세트 테이프 60개짜리를 사가지고 그걸 정말 그게 다 늘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그 마이마이 그 마이마이에 주말에 한 번씩 그 팝송이나 이런 테이프 그 녹음해서 파는 그 그때는 음악사 레코드사 같은 데서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음악들을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 끼워서 그래도 주말에만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니 공부하라고 그 없는 살림에 그걸 털어가지고 그걸 사줬는데 그걸 음악이나 듣고 다니고 얼마나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는 들에 나가서 그 힘들게 일하시는데 나는 그걸로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저는 공부가 정말 하고 싶어요. 그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가난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한테는 그 공부하는 게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마이도 옆에 있어도 그 음악을 듣는 게 저도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우리 집에 굉장히 좋은 오디오를 이렇게 갖추고 그러고 사는데 그게 있어도 그 안 듣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그걸 사주신 엄마 아버지의 그 마음의 실망을 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 당시에 어떤 애들은 그때 마이마이뿐만 아니라 소니 워크맨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걔네들은 그 부모가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뭘 사주는 거예요. 뭐 마이마이도 사주고 워크맨도 사주고 심지어 뭐 그 당시에 정말 귀했던 것들이 막 나이키 신발 이런 것들이었는데 뭐 사주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 척하면서 이걸 듣는 거예요. 계속 음악 듣고 팝송 듣고 뭐 해? 그 영어 테이프 듣고 있어. 뭐가 다른 거예요? 진짜 뭔가를 소망하는 사람은 거짓이 없어져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면서 내가 여기 내 이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있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해서 진짜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마이마이가 옆에 있어도 딴 데 안 써요. 핸드폰이 있어도 다른 거 유튜브 그런 거 재밌는 거 안 봐요. 근데 남들한테 그냥 보이는 신용이나 해가지고 뭔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마이마이 말고 이번에는 워크맨 받고 싶고 다음에는 나이키 신발 갖고 싶고 나이키 신발도 이번에는 천으로 된 거 말고 가죽으로 된 거 갖고 싶고 뭐 마이클 조단이 신었다는 그런 거 갖고 싶고 한 사람들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속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욕망을 정말 피 흘리면서까지 없애기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순수하고 깨끗한 오로지 그 한 가지 열망이 있을 때 그걸 가져야지만이 그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그 소망,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환멸, 죄에 대한 경멸감이 있어야지만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대충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내일 끊지, 뭐 오늘 한 대만 더 피고 내일 끊지, 평생 담배 못 끊습니다. 췌장암 걸려도 담배 못 끊습니다. 아이 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뭐 오늘까지만 먹지, 뭐 아이고 뭐 이것만 먹지, 평생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의 생활화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죄가 생활화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산다고 아무리 성령 성령 입으로 노래를 불러도 성령으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이 짓지만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건 사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욕망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그 욕망을 위해서 산다면,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입니다. 사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종,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욕망을 빼어내버리고 찍어내버리기 위해서 정말 내 손을 잘라내고 내 눈을 빼내는 그런 고통을 참고 하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의 그 유업을 소망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죄입니다. 마음의 문제.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삶이 모두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모두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우리를 그 죄로 이끌어가는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우리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죄를 뿌리채 뽑아내고 우리는 새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를 해결하는 그 길을 분명히 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제하여 버리십시오. 마치 내 손을 잘라내버리듯이, 내 눈을 뽑아내버리듯이 결단성 있게, 과단성 있게, 강단 있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 길만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